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같이 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올바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정립해야 바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째는 완전한 일치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양쪽을 다 고려한 부분적인 일치입니다. 이 중 세 번째 견해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정하듯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들,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교인 명부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1대1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첫 분리시키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나라가 임하셨음의 증거이고 우리 안에 구원 복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성장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인지를 확인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숫자적인 성장과 유기적인 성장과 관념적인 성장 그리고 성육신적인 성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의 경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이적하는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복음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가장 일치하는 방식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숫자적인 성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교회의 성장이 교파의 확장이나 인간적인 제도의 보존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교회 나가십니까? 묻습니다. 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면 교인이 몇 명이나 되나고 묻습니다. 가끔 교회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예배가 몇십니까? 우리는 9시, 11시, 1시 반에 있습니다만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 성장의 네 가지 영역 중에 성육신적인 성장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만 강조하기 이전에 영적 문제가 언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 불신자의 편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드려야 할 세상에 65억의 인구를 놓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토론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 지도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장 운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보다는 너무 교회 중심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비판인데 이제까지 교회의 성장에만 치우쳐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사이에 관계를 등한시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말할 때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 관계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 논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궁극적인 과제이면서 교회의 성장은 복음 이전 단계의 과제임에 비판자들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성경이 교회 성장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고해야지만 이로 인해 전도의 사명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쓰라고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함께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면 다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낳기는 했지만 키우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같이 바보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당연히 키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키우지 못하면 엄마가 아니라 복음이 아닙니다. 말만 복음 복음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들은 사회의 봉사와 관련된 것과 사회 참여에 관련된 것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회 봉사를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회 참여에 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사회의 정치적인 해방과 구원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적 측면을 물량주의와 양과 질에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사명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역에서 벗어나면 복음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복음이라고 고집고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상업화되어지는 복음의 소유자가 아닌지 자성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것은 이 복음이 상업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면은 다 내려놓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영향 이하의 것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5일 날 SBS 방송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소아성애자라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 않을까요? 음모론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쭉 여러 군데서 이미 수만 명씩 아이들을 붙잡아다 갖다 팔고 그 아이들에게 못쓸 짓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SBS 방송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일반 메이저 방송에서는 이런 걸 방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서 그분들이 다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스에도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교회 성장론자들은 숫자를 불린다고 목표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숫자의 통계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파의 교세 확장을 위해 성장이나 인격적 개인의 소외를 가져오는 성장 또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만 속하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 성장 운동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장을 위해 쓰여질 또 하나의 비판은 성교 사역의 결과를 양적 개념과 평가되는 강한 경향이 성공과 효율을 숭배하는 실용주의적이고 기술주의적인 다락방 문화에 유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되십고 되십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까지 교회 성장운동이 그 방법론에서 많은 복음의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들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질을 반대하고 양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고 여기에 그들 중 누구도 수준 있는 교회의 필요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정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 헌금하는 사람들의 비율, 문화 위임과 복음 전하는 명령을 위해 계획된 교회 예산의 비율 등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 성장운동이 실용주의 방법을 주장하는 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입니다. 사상이나 이론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복음 문화를 특징을 무조건 흉내내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기의 문제를 말하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나 어떤 이유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즐겁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기는 대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세속적, 사회적, 출생적 동기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한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의 실용주의가 아니었다면 적들의 방패를 무릅쓰고 55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실용주의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목표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교회 성장 운동의 실용주의에 대해 변증은 여전히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지적은 성공보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공 대신에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청지기직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직 관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특별히 성실하다, 잘했다고 칭찬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청지기직에 관한 일관적인 견해는 성공과 성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로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몇 달란트가 맡겨졌느냐 하는 양의 문제는 주인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클수록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형교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 삼는 사역,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 사명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비판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지적들이 지닌 위험성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값싼 은혜를 반대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은혜를 주장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착취에 못지않게 영적 착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값싼 은혜를 반대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은혜를 주장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착취에 못지않게 영적 착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인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 전도를 어떤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삼게 됨으로써 복음을 이데올로기로 전략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제자를 삼는 것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명령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 그것 없이는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가 예수님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런다면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단의 지구를 박살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어린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대상자인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아동들의 실종 신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 아동 실종 사건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 42만 1,394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42만 1,394명이 지난 몇 년 동안 실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가 11만 1,56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독일이 10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영국이 8만 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4만 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캐나다가 4만 42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호주가 2만 5천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단 숭배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하에서 갇혀서 성인들이 사단 숭배자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사탄의 예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음모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힐러리도 여기에 일조한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에 24, 5만 불씩 받고 판다는 사실입니다. 1,000명, 2,000명씩 판다는 사실.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이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는 한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만 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지하에 갇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다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절에 모인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하는 것 제가 다 읽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행동을 다 안다면 여러분 그래도 복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지금 현실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고 고집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아주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투장에 가면은 투장의 소가 화가 난 소가 사람하고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쪽 구석에서 어떤 신사가 양복을 입은 신사가 걸어서 나옵니다. 투장 안에 근데 이 신사의 손에는 조그만 박스가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난 소가 이 신사를 보고 막 쫓아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이 신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그만한 보단을 탁 누르니까 그 쫓아오던 소가 탁 멈추면서 한참 쳐다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보탄을 다시 띕니다. 그럼 소가 다시 돌아와서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가 여러 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신사를 보고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소가.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특징은 사단과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볼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현실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 복음이라고 늘 외치고 있지만 아, 저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미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하면은 여러분 그때 개최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손을 잡고 막 손을 흔들면 권사님의 생각이 나한테 싹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미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하면서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생각과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손을 잡고 건들면 내 것이 다 그걸로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아주 무서운 세상이 지금 다가 이 사단들이 사단 숭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 숭배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합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현실에만 너무 급급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면서 현실 앞에만 보고 쭉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범위를 넓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에 잠깐 방문해서 이런저런 사람하고 얘기할 때 유튜브를 자주 본다. 유튜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 왜 그래요? 그렇게 듣고 미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 미국의 메이저 방송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더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전부 대부분 사단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넓게 깊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있지만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더 넓게 크게 볼 수 있어서 싸울 때는 싸우고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합치고 소리 내야 될 때는 소리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